자, 고린도,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도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어딘지도 가물가물 하시지요. 고린도전서 저희가 12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절부터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이 영적 선물들, 성령님의 어떤 나타나심, 그게 지금 우리가 소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의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7절에 보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영적 선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 생각하실 때, 아, 얘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쟤에게는 저게 필요하구나, 성령님께서 결정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다. 근데 이거를 현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꼭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은 저에게는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와서 보니까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한 몸에 이제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한 관심사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를 들어서 연예인 교회다. 그런 것은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냥 교회 모습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다양한 지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21절 쪽에 가서 보시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저런 지체는 우리에겐 필요 없어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은 13장을 조금 좀 같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대단히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랑장으로 유명한 그런 장인데,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영어 단어가, 사랑이라고 할때이 영어 단어가 love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charity로 되어 있습니다. charity. 그래서 이것이 조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했다는 걸 일단 그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12장의 그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났었냐면, 30절부터 보면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가 좋아 보이는 선물들만 막 달라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말씀하면서,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뭔가,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고 나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선물이면서 더욱 뛰어난 길, 이것이 이제 그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인데 일단은 좀 조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워낙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풍부하게 이해한 채로 이 구절을 읽을 땐 대단히 가슴이 먹먹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구절들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게 방언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방언이라고 이걸 칠 때 이제 사람들의 언어들 그러니까 타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 사실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타언어의 개념이거든요. 천사들의 언어들 이것은 사람이 일반 교회에서 랄랄랄라 하고 방언하는데 그게 천사들의 언어는 사실 아니에요. 천사의 언어는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어쨌든 실제적으로 타언어 외국어를 하는 게 이제 방언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천사의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배제된 그런 타언어 구사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의미가 없냐? 소리나는 징과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꽹과리 그냥 이렇게 따당따당따당따당 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의미는 없어요. 리듬에 어떤 사람의 흥을 돋구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타언어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요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시장 통해서 여러 사람 같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옆에 누가 있건 말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방언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랑의 행위, 지체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정말 지체들에 대한 그 사랑의 그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건 무의미한 요란함이라는 거예요. 요란 법석을 떨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 저 뒤쪽에 가서 보면은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가서 보시면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방언과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에겐 그 속에 우쭐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한다는 그 우쭐됨이 있어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평신도인 나도 하는데 집사인 네가 못하냐? 이런 마음들이 은연 중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랑은 우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쭐대면서 하는 방언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4절에. 그러면 시기심 때문에 방언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제도 받았는데 저는 방언 안 주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이제 달라고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무뿌리 뽑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그걸 100번을 받은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그 교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진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다시 보시니까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대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대언과 지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대언,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대언은 1차적인 의미가 이 대언은 이렇게 대신 받아서 말을 전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 선지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예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프로퍼사이를 대언으로 대신 받아서 말하는 것으로 번역하는데 이 대언 안에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자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언에 속해요.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받아서 전하고 있잖아요. 대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언을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기초한 이 설교가 아니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아무리 이거를 쾅쾅쾅쾅 이걸 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막 사람들을 면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물론 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는 설교가 어느 때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설교자의 태도가 늘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람들을 늘 정죄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사랑의 바탕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설교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의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대단히 여기서 강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무례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목양자에게 무례할 수 있듯이 목양자가 그것도 강단에 서서 무례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스럽게 할 수도 있고 쌍욕해가면서 아줌마들 앉혀놓고 그렇죠? 옛날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죠? 무례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설교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얼마나 분별을 했건 말씀을 보존한다는 어떤 단체에서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 분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설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 겸손함과 사랑이 바탕이 돼 있는 그 설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태도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예, 우리도 이제 조장님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이제 있고 우리 안에 이제 성경 교사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친절하지 않은 태도로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 무가치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예,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설교라고 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예,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법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자선 행위, 사랑 없는 선행,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을 기부하고 기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만족으로 하는 구제, 선행,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유익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준엄하면서 되게 숙연해지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구절들이 이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을 여기에 딱 달아볼 때 사실 참 내 행위는 도대체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가증할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이게 무가치할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되새겨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그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그 표현을 했다면, 이제 그럼 사랑은 도대체 이제 뭐냐? 참된 사랑의 어떤 속성들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절에 사랑은 이제 5절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무례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무례한지 아세요? 가족에게 제일 무례합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무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예의도 안 지키고 쉽게 상처 주고 이렇게 무례하게 돼요.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러기가 쉽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주로 가까운 사람 또는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거예요. 대항할 수 없는 사람.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좀 무례하게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사업체에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무례하기 쉬워요. 우리가 지적으로 교만하면서 못 배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면서 무례하게 하기 쉽거든요.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교사가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로서도 지체들에게, 성도 앞에서 무례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예. 그건 정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볼 때와 짐승을 볼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라도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볼 때는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무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이 어떤 본능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놓으신 것이고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무시당하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예,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성장할수록 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무례함은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이고 오래가는 상처를 안깁니다. 내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했을 수 있지만 나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무례하게 대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대단히 오래갑니다. 마음속에 여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골이 생겨요. 골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그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는 걸 조심하시고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바로잡아야 할 때 분명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무례하지 않도록 대단히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는 무례하게 하지 않고 온유의 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아담 이래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그 속에 어떤 그 이 악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악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그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안히 잘 거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가 되고 짜증이 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저 사람 저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마음이 아니라 부자들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누구 말대로 부자들 가방은 이렇게 칼로 찢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서전에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히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을 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부리느니라.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있다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매사에 말하는 게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네. 아, 제 얘기한 건데요. 저도 사실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정말 참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저 안에서는 안 없어질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뚤어진 입, 이건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다. 비뚤어진 입. 이렇게 베베 꼬여 있는 거. 그래서 이 마귀를 성경이 묘사할 때 크루키드 됐다. 굽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불구불한 구불구불하고 날렘뱀 리워야단 이렇게 아마 돼 있죠. 마귀의 특성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꼬여 있어요. 뱀이 그렇잖아요. 꼬여 있잖아요. 우리 중에 속에 마음에 꼬인 채로 자꾸 있게 되면 그거 누구의 특색? 뱀의 특색, 마귀의 특색입니다. 자꾸 풀려고 노력하십시다. 스가랴서 7장 9에서 10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참 이런 말씀을 할까요? 참된 하나님이신 분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추구하시는 게 상상이 안 되듯이 사랑도 악을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랑은 뭐든지 그냥 용납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좋게 살아.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97편 10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의 그 앞부분만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용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이 지금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말 자체로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설교자들을 전부 감옥에 쳐놓고 벌금을 때린다 하더라도 죄는 죄예요.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포용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성소수자가 됩니다. 지금은 호모 레즈비언들이 성소수자, 소위 성소수자예요. 그렇죠? 말도 대단히 이렇게 아주 중립적인 이 뭔가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 말로 단어를 다 바꿔놨죠. 성소수자 그럴듯하지요. 성범죄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성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허용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성소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누가 얘기했듯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혼자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꾸 방조하면 죄가 나와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지금 어제도 그거 한 건가요? 어제? 예, 어제도 그거 한 거죠? 예. 그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마치 사람이 불치병, 말기, 암, 말기 환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인류가 그런 것입니다. 인류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밖에 나와서 행하는 그런 때가 될 때는 이게 인류가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숨 끊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식이 다 무너지고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버젓이 행해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롯에게 찾아온 이 사람을 내놓으라면서 그 남자들이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 찾아온 천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다 그러므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어떤 그 이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나 본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남자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성이 지금 메일이에요. 메일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뭐라 그럽니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건 악한 일이에요. 이것은 용납받을 만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 27절이 말씀했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는 이 성행위에 대해서 보기 흉한 짓이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했고 자기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흉한 짓이고 분명히 잘못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명백하게 죄인의 명단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ffeminate라고 하는 effeminate 여성화된 남자, 여장을 했든 성전환을 했든 여성화된 남자 이것은 죄인의 대명사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물론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로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뱀장어 먹지 말아야 되고 새우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안 먹어야 될 거 되게 많습니다. 수염도 깎지 말아야 되고 혼방옷도 입으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입기를 원하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입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될 때 자꾸 남자가 여성화됩니다. 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남자아이를 자꾸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머리도 그렇게 이렇게 염색하고 파마해주고 물론 이제 파마 염색이 전부 나쁜 거냐 제가 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니 아이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파마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애를 여자답게 만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자애를 남자답게 남자처럼 보이게 만든다거나 남자애를 여자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누리 교육이라 그러나요? 유치원의 그 교육의 지금 목표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게 교사들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런 거 구분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기와 고무줄은 여자들만 하는 거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중학교 때서부터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호기심을 느낀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성경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핍박하고 심지어 육체의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불로 징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올바르게 가르치게 되고 사회가 그렇게 썩어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갈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어쨌든 그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뭘 변화시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부패를 지연시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어차피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 지연될 때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이제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장인데 대단히 무거운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이 막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저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느 때에는 참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움도 엄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의를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무절제한 애정,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의 진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저희 안에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